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북한에 있을 때 저의 소원 중 하나가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도 여행 증명서 없인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탄다는 건 사실 일반인은 꿈도 못 꿔볼 그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요, 북한 바로 옆에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여전히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해외여행 자유화는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1억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런 말 있죠. 앉아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머저리가 낫다. 북한 주민 전체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고 앉은뱅이 똑똑이로 만드는 이 북한의 통제, 언제면 풀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매년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상황 보고 내용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권 상황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는 더 강화됐고 이동의 자유 또한 더욱 축소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통제와 압박을 북한 주민 여러분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도이칠란드의 경제 성장의 비결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노용심의 노래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진 씨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죠?
네, 1년이 정말 눈앞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벌써 추석이라니요.
그렇게 빨리 시간이 간다고 느끼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네. 그렇게 적으신 건 아닌가 봐요.
그런가 봐요.
북한에선 추석 당일만 휴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추석날을 앞뒤로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쉬잖아요. 네, 이번에는 4일을 쉬더라고요. 네. 네. 아니군요.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총 5일이 빨간 날이네요.
아, 그래요? 4일로 알고 있었는데 5일이군요.
5일이에요. 뭐 추석 때 계획 있어요? 5일이나 쉬는데?
계획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건 5일을 집에 있기에는 너무 그렇죠. 심심하죠.
근데 뭐 계획을 사실 만든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는 계획은 웬만하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유는 아시죠?
아,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요. 아.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사실 네.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되게 되면은 고향을 가는 사람들로 맞아요.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온갖 도로에 그쵸. 차로 꽉 차잖아요. 네. 느껴보셨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놀려고요.
아, 서울에서.
서울이 설날하고 추석이 너무 조용하더라고. 다 어디 가셔가지고.
맞아요. 서울 사람들.
서울.
와, 진짜 평소에 느껴볼 수 네, 없이.
고요함.
맞아요. 고요한 서울을 네. 느낄 수 있는 때예요. 이 한국에서는 정말 그 추석이나 설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라는 얘기를 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진 씨와 함께 이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듣고 올게요.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열차 시각에 따라서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지만 서울역은 기성객들로 대체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입석표라도 구하기 위해서 매표소에 줄을 선 시민들도 볼 수 있고 미리 예매한 열차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 가족과 연인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오랜만에 기차 여행에 설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69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레일은 8만 3천 명이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행선 예매율은 97%에 달하는데요. 경부선의 경우 99%, 호남선은 92%, 전라선은 사실상 100% 예매율을 보입니다. 출발 시간대와 좌석 종류에 따라 일부 노선은 아직 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매진 상태입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행선 예매율은 89%입니다. 부산 등 주요 노선은 좌석 99%가 이미 차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현장 예매도 가능...
네. 그 현장 상황을 전하는 데도 네. 한참 걸리네요. 2019년 추석 연휴 때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려는 사람들의 풍경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 추석 연휴가 4일이었거든요. 이 기간 기차 이용객이 2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인구의 한 10%가 기차를 타고 고향 방문을 한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자동차 타고 내려간 그렇죠. 사람들도 많고요. 네. 유진 씨는 이런 보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면. 근데, 아, 이게 그만큼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아, 더 이제 큰 범위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는 뭐 이런 표현 같아서 통계적으로도 이제 딱 뭐 몇 명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더 이제 실감적으로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니 어딜 그렇게 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좀 유진 씨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차 이동이 뭐 기차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느리고 뜨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차를 이제 뭐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차를 한번 빌리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해서 뭐 자동차나 버스 같은 거를 빌려서 다니는데 이제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뭐 진짜 힘들게 힘들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도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집에다가 이렇게 제상을 차리긴 하지만 대부분 제사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제사 겸 거의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가는 그런 풍경이 더 많더라고요. 한국에 와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자기 지역뿐 아니라 이렇게 어디, 지역을 옮겨서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이 되게 많구나 하는 거를 또 생각하게 됐고요.
네, 이게. 북한에서는 보통 그 직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뭐 네. 지하철 타고요?
그렇죠. 지하철. 지하철이나 버스를 갈아타면서 다니죠.
1시간 반 정도요. 네. 보통 북한의 직장은 그 정도 거리인 거죠?
아마도 네. 평양 안에서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평양 안에서는. 네, 네. 하긴 생각해보면 청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걸어 다니거나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제일 큰 기업소로 다 몰려 들어가면 되는 거여가지고 혹시 그
작으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던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자가를 많이 했는데 주변에 보면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처럼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은 다 자기 지역에서 그냥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에 막 대이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네, 맞아요. 이 대이동을 왜 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이게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 그러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가고 싶은 데가 다 동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명절날이면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탈북민들이 그 한국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 그게 뭐죠? 검사소?
검사소. 처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처서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유진 씨도 그거 좀 느끼셨어요?
네, 저도 많이 느꼈죠. 아, 여기는 고속도로에 돈 내는 데가 있잖아요. 통행료? 통행료를 내고 그것이 나는 검사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아 여기 증명서 검사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그런 게 이렇게 중간중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길 다니는 것도 돈을 진짜 많이 이렇게 검사하면서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통행료를.
네네.
처음에 왔을 때 그 먼저 오신 분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여기는 길거리 다녀도 그냥 다 돈을 내야 된다고. 아. 응. 근데 그만큼 고속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돈 낼만 하죠. 그렇게 네. 잘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도 통행료는 없지만 초소에 통행료 이상의 돈을 줘야 되지 않아요?
뇌물이죠, 그거는. 내가 네, 통과할 조건이 못 되는데 통과해야 된다. 뭐 통행증 같은 게 발급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지나갈 때는 거의 뭐 담배나 돈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네. 네,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 진짜 뇌물 주지 않고 통과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 기억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뭐 평양에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다 왔다 갔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거기는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고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가 한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한 천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구간마다 좀 달라요. 네. 얼마나 그 도로를 그쵸. 많이 이용했냐에 따라서 네. 내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전혀 부담되거나 그런 그렇죠. 금액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탈북민들이 느끼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이동의 자유를 다들 꼽으시는 것 같은데 이 이동의 자유가 이게 정말 이게 권리구나 이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외 여행도 그렇지만 지방마다 다니는 뭐 우리가 제주도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주도 같은 것도 내가 어느 때나 뭐 밤이든 낮이든 내가 가고 싶은 때 날짜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점.
맞아요. 뭐 전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우리가 그렇죠. 내일 제주도 갈래? 이렇게 문자 통보문서로 주고받아서 그렇죠. 그래? 이러고 내일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검문서 가운데 이런 것도 없고 네. 그 평양 사람들은 시민증을 늘 어딜 가면 시민증 없이는 어디에도 한 발자국을 어디 나갈 지방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올 땐 더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거의 무슨 뭐 허신용처럼 그냥 몸에다 지니고 다녀야 되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주민등록증 없이도 제주도 뭐 갈 수도 있고 뭐
주민등록증
부산이나
없이 비행기 타는 건 좀 어려워요.
비행기는 그 이제 예매 표를 떼야 되니까 해야
맞아요.
되는 거고.
네. 네. 평양에서는 그러면 여행증명서는 안 떼나요?
여행증명서 떼죠.
여행증명서 떼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타발 저타발 뭐 이유를 막 정확하게 대라 하고 하니까
아 이렇고저렇고
시비 걸고 제대로 이제 안 해주려고 하고 또 뇌물을 먹자는 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유가 네. 명백치 않으면 또 뇌물을 내라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행료를 안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처소에서 이제 같이 그 처소장들한테 뇌물을 거이고 그냥 편하게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그 한국도 해외 여행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가게 된 게 1989년도부터였다라고 해요.
89년도요.
89년도면
네, 한참
북한에서
옛날이네요, 그래.
북한에서 청년학생 축전
13차 청년학생
열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옛날에
그 옛날부터.
네, 여기서 여기는 벌써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유진 씨는 한국 와가지고 혹시 해외 여행 좀 가보셨어요?
네, 저. 태국하고 대만을 갔었어요.
태국이랑 대만 네네. 어떠셨어요? 그냥 여행으로 가신 거예요?
여행으로 갔었는데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서 처음에 모르니까 자유여행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해서 뭐 패키지가 좋다더라. 뭐 친구들이 모르면 그냥 패키지 따라가거라 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따라갔었죠.
네. 패키지가 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그 패키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팀을 가상으로 이제
조를
조를 모아 가지고 네. 이제 가이드가 그 조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원이죠. 예, 예. 가이드는.
네, 맞아.
영어 많이 쓰시네요.
많이, 예, 많이 늘었네요. 이제는 저절로. 그래서 이제 막 깃발 들고 다니면서 우리 좀 어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관광 그 명소들을 이제 구경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행사에서 만든 여행 상품이 네. 고요. 여행사에서 경로를 쫙 짜놨습니다. 어디 가서 뭘 보고
네,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이런 걸 다 짜놓으면 네. 그냥 사람들은 돈을 내고 네. 그 경로 따라 쭉 네. 다니면서 안내를 받는 그런 거죠. 네. 아,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혹시 북한에서도 그 해외여행에 대한 꿈을 꿔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남편 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아, 남편 그래서, 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네. 외무성에 있는 분들은 가족을 네.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무역성이나 정말 소수의 뭐 거의 0.1%의 사람들만 누릴 네. 수 있는 혜택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 혼자서 갈 자신이 없으니까 남편 따라 나는 좀 어디 해외를 좀 나가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못했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못했죠. 네.
아 그런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네 평양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다 외무성 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럼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는 남자를 안 만나고도
그렇죠. 이제는 뭐 내 스스로가 가고 싶은 나라 다 갈 수 있고. 너무 좋죠. 네.
또 이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아 이제는 유럽 가고 싶었어요.
유럽이요?
네. 코로나 좀 뚫리고 나면 네. 네, 서유럽이나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는 소련 예전에 동유럽 영화를 네. 많이 봐가지고 그쪽 풍경이 자꾸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체코나 뭐 이런 러시아 쪽
네.
그쪽도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여행을 살면서 하냐 안 하냐 이동의 자유가 있냐 없냐에 인생이 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통제도 받아보고 이제 네. 자유도 누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는 그렇게 그 어쨌든 내가 막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북한 사람들로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자유도 누려야 될 것도 당연한 것도 못 누리고 산다는 생각에 조금 좀 비참한 남아있는 가족들이랑 좀 이렇게 했으면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네. 생각을 하죠. 네.
북한에 있었을 때는 그냥 몰라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네. 거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그러고 살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미 이동의 자유를 누려본 상태에서 다시 이걸 통제한다.
아우 죽은 목숨이죠. 죽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갈 거면 네. 죽음을 달라.
네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 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꼽으라 그러면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행을 우리가 그렇다고 매일매일 막 어디 싸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에서 네. 싸 돌아다닌다니요.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다니는 네.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의 편안감. 내가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안 가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편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제든 갈 수 있다라는,
언제도 갈 수 있다.
있다라는 네. 거.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 다니지 않아도 실제로 여기 한국에서도 다니지 않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네.
저보다도 더 안 다니는 것 같아서 아, 왜 이렇게 뭐 집하고 회사만 계속 다니세요? 그러니까 집 직장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에. 많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면 많이 더 많이 다니는 에.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압박감이 확 풀려가지고 그런 그래서 아 이거를 자유를 딱 이제 억압시켜 놨던 사람들이 풀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해방감에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익숙이 되면 또 안 다녀도 괜찮죠. 그다음에
네, 맞아요. 네, 네,
그 마음이 내가 어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간다고. 해봤잖아요.
네, 다
해봐서
해보고.
뭐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막 무슨 이동의 자유를 풀어놓으면 뭐 난리가 날 것처럼 다 뛰쳐나가고 할 것처럼
네,
하지만
네.
나갔다 결국 사람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번성이 있죠.
그렇죠,
인간은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저희가 누려봤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북한 동포분들에
네.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 얘기는 앞으로도 저희가 뭐 때가 될 때마다 자주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맞아요.
그 얘기도 나누고요.
이야기도 할 게 많죠.
네. 오늘은 유진 씨와는 여기서 얘기 마무리하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녀시대 조언 중 한 명입니다. 태연이 부른 노래인데요. 제주도의 푸른밤 함께 들으시죠.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독일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오늘은 독일이 유럽과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기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독일 경제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경제인데요. 독일의 기술력 세계 1위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재밌는 게 이런 측면에서 이 기술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사양산업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게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나 볼트 이런 건 지금은 중국 제품이 워낙 싸고 네. 품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나사와 볼트는 중국이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기울어가는 산업을 보통 사양산업이다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독일은 재밌게도 이런 산업 가운데에서도 특이한 부분을 그러니까 아 그래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다른 산업을 해야지 새로운 산업 이렇게 하는데 독일은 좀 다릅니다. 독일의 피셔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볼트와 나사로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아.
중국의 볼트 나사가 세계를 다 휩쓰는 동안에도
네.
이 부분을 포기를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서 이 재생용 볼트 그리고 나사 이런 걸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와 나사를 더 빠르게 생산하는 첨단 로봇 팔도 자체 개발하고 그래서 이 기술을 전문화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쇠로 만든 나사나 볼트는 뭐 중국이 다 휩쓸지만
네.
독일은 생각을 바꿔요. 이 쇠로 만든 거 말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재생이 가능한 환경에 좋은 환경을 덜 해치는 이런 것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서 이런 재생용 플라스틱을 장난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 이 틈새 분야를 아주 전문화해서 그 부분의 기술력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독일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가장 많이 돈 쓰는 곳 어딜까? 이제 기업들을 몇 가지 보면 2위 한국의 삼성전자도 기술에 돈 많이 쓰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 회사들도 있는데
네.
세계 1위는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 쪽에 돈을 많이 써서 기술력으로 경제 발전에 승부를 거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참고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한국이 한 3% 정도입니다. 돈을 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한 3만 원을 연구 개발에 쓰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한 6.5%. 한국보다도 한 두 배 정도 많이 쓰는 곳이 독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기술력도 좋고 막 세계적인 회사들도 많지만 그렇게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것하고도 어떻게 되면 연결이 될 수
그렇겠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돈 벌어 다 그냥 나눠 가지자가 아니라
네.
또 재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나사 만들고 볼트 만드는데 뭘 그렇게 기술력이 필요할까 싶지만 이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뭐 기업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또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나 정책적인 이런 좀 도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독일이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할까 그 비결을 찾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는 게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 한 60%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교와 현장이 결합된 형태의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건데
네.
그 회사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회사인 거예요. 그런 식의 직업교육이 독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네.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명품차 하면 이제 BMW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BMW의 전문 인력,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매년 800명 인턴을 받아들여서 BMW는 훈련을 시킵니다.
네.
이들은 자동차 개발, 제작, 또 고치는 것, 정비 이렇게 12가지 전문 직무에 따라서 기술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이 분야에 바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학교는 학교인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거기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3, 4년 동안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 이런 학교를 폭스바겐, 다임러 등 50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기술은 마르지 않는 금광과도 같다 이렇게 하면서 네. 기술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북한에서도 네. 기술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저희 학교도 자동차 실습학교여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남녀 네. 학급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다르게 뭐냐면 그냥 학교가 아닌 거예요. 회사이자 고등학교. 이거 밀접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현장 실습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이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근데 단순히 현장 실습 수준이 아니라 그 회사 거의 직원에 가깝게 일을 하면서 교육도 받는 이런 네.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학교 교육 따로 또 직업 따로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 끝나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데 또 5년을 보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도 한
그렇죠.
6개월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눈치만 그렇죠. 보고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한국도 보니까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네. 나 어떤 일 할까? 그때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정해지는 거니까 경제 강국의 비결이 곧 기술 강국에 있다라는 걸 독일 사람들 전부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강국 말고 또 다른 비결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큰 기업하고 좀 작은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독일은 협력한다.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이것이 이런 문화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남서부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슈발츠발트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는 투틀링겐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인구 3만인데 의료 업체가 450개가 여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첨단 의료 단지인데 재밌게도 이 독일의 가장 큰 이 의료 대기업 중에 에어콜랍이라는 대기업이 있대요. 이 네. 대기업이 바로 이 450개 의료업체가 밀집된 이 지역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아, 에스콜랍.
예, 에스콜랍이라는데 이게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 에스콜랍의 직원들이 회사를 나와가지고 작은 회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에스콜랍은 자기 회사에서 기술 배우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회사를 나가잖아요.
나가서 또
보통은 자기와 조금 경쟁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경쟁해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지역 전체가 놀라운 첨단 의료기기 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콜랍이 그 회사와 경쟁하고 도와주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에스콜랍이 써주고 좋은 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에스콜랍이 그걸 사주고 이런 네. 식으로 오히려 협력하는 관계를 이끌면서 이 기기 단지는 에스콜랍의 기술력을 오히려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체 의료기기 시장을 발전시키면서 세계적인 의료기기 강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쉬워도 되게 어렵죠.
아니요. 말로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네. 감동적이에요.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보니까 네. 무조건 경쟁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약간 정말 이렇게 양육강식의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꼭 자본주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옛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질투하고
그 우리나라.
그런데
독일은 왠지 그런 속담 없을 것 같아요. 독일에는 네. 사촌이 땅 사면 나도 그 옆에 땅을 산다라든지 네. 정말 네. 들으면 들을수록 독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대규모의 큰 그 경제력을 갖고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되는데 서로 협력해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진리잖아요. 당연한 진리가
당연한 진리죠.
근데 네,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네. 어쨌든 이런 경쟁 상대를 무너뜨려야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은 경쟁을 뭐 할 때는 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야 더 크게 발전한다 이런 믿음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의 비결 중에 하나다 이런 건데 이 노동자와 기업주의 관계에서도 독일은 이런 관계가 좀 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독일에는 이원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15세 이상 학생들이 직원이면서 동시에 교육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학생이면서. 어,
그런데 학비가 무료예요, 여기는 또. 교육기간 동안 오히려 무료, 학비가 무료인 것이 아니라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급여도 받아요.
이걸 네. 정말 북한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교육을 마치잖아요. 네.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친 학생들의 95%를 회사가 또 직원으로 써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투자 덕분에 독일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은 없습니다. 또 이 직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15살 때부터 자신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네. 일거리를 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충성도도 높아요.
그렇죠. 그 네. 이게 북한 분들이 생각하신 일거리를 준다는 건 일만 준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죠. 로임을 충분히 맞아요. 준다라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경쟁 보고서에서 독일의 노동 생산성, 노동자 한 명이 만드는 이 생산성 세계 1위입니다. 노사 관계 생산성도 세계 네. 8위. 그러니까 이것이 또 독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독일 국민들의 국민성도 그 한 목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이게 이렇게 같이 협력하기.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네. 심지어 급여도 공부, 교육 학교를 다니는데 급여도 주고,
그러니까요.
끝나면 다시 직장에 취직시켜서 어, 이렇게 일하고 평소에.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사장님들이 네. 막 월급도 잘 주시고, 막 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는데 또 돌아앉으면 사장님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잘 지낸다고 하니까, 네. 와, 대단합니다. 이 동독과 근데 소독이 처음에 이렇게 통일을 탁 했을 때는, 네. 그때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990년대 이제 독일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붕괴했다, 나뉘었다, 다시 하나가 됐다. 그리고 이런 구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의 승리, 하나된 조국.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희망에 불탔었다고
그런 문구들이네요, 다.
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통일의 감동은. 경제 통합 후 6개월 동안 동독 지역 기업의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 동독이요?
네. 그리고 동독 지역 생산성이 어, 서독 지역의 3분의 1 정도밖에 당시에 안 됐다고 그래요.
3분의 1이 많이 되네요. 지금 남북한과
당시 동독은,
비교하면.
지금의 남북한과 비교하면 그런데 네. 이것도 사실은 임금을 이제 서독식으로 계산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낮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동유럽 내에서는 가장 경제력이 높았다던 동독이었음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3년까지 동독의 제조업들이 망해가기 시작하고요.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992년 서독의 정부에서는 이 동독 지역에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한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을 또 줘야 되잖아요.
네.
회사에 못 다니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돈을 쓰느라고 소득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거예요.
네네.
동독 경제는 무너져가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소득도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낭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통일의 경제적 충격이 독일 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고요. 독일 경제는 그때부터 유럽의 환자라고 불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2005년 네. 동독 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실업률 18.7%까지 상승하면서 독일 경제는 네.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이런 통계들 때문에 네. 한국에도 이 통일을 남북한 통일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일을 바라지만 경제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이 한국에서 올 혼란과 이런 피해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금 그 경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 1993년 4년이잖아요.
네.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이 경제 허덕입니다. 독일 경제.
계속해서 예. 10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 네,
통일의 후유증 때문에 네네. 허덕이다가 2003년에 결국 독일 정부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서독 정부가 계속 돈을 줘서 먹여 살리는 이런 구조였는데
네.
이거 그만두자. 이걸로는 한도 끝도 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이걸 과감히 바꾸자. 해서 뭘 바꿨냐면 그전에는 고용보호가 과도했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돈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다른 데 쓸 돈도 사라져가요. 그리고 또 이윤도 안 남는 기업도 계속 존재해요.
네.
이윤이 없는데.
네. 국가가 계속 보조금 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 직원이 100명인데 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이윤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어렵고 노동자들도 어렵고 나중에는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노동자 100명이 몽땅 다 살 길이 막막해진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결국 그겁니다. 아무튼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으니 각 기업과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많이 내고 성공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과감히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성공할 만한 새로운 기업을 차라리 만들자. 이런 식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 2003년에 시작한 네. 이것이 결국 3년에서 5년 내에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2006년 상반기가 되면서 일자리가 730만 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2019년이 네. 되면 6.4%로 하락, 소득은 4.7%까지 좋아집니다. 이러면서 동독 지역의 1인당 총 생산량은 서독에 비해서 서독을 100이라고 볼 때 70%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면서 독일 지역으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독일의 바스프 같은 독일의 최고 기업들, 중국의 배터리 생산 업체들까지 다 동독으로 몰려들면서 동독 경제는 바야흐로 활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독일은 정말 경제대국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저희가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독일의 사례 때문이라도 저희가 10년은 안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들 많이 또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걸 쭉 보면서 네.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도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개인도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국가가 그걸 세금으로 막 뭔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는 네.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독일 경제는
맞습니다.
보여줍니다.
네. 네. 그 독일인들이 가진 저력도 이 경제 발전에 한 몫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우리는 국민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어떤 개인 사람의 기질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는데 이 독일인들이 가진 기질 또는 뭐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성이 다른 민족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측면에서도 경제강국의 비결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짧게 보자면 일단 시간을 철저히 지킨답니다. 독일 사람들.
아, 맞아요. 저 이거 많이 네. 들었어요.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의 뿌리라고도 여기는 이런 문화 때문에 시간 정말 철저히 지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독일에는 외국 식당이 특히 많고요. 독일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부부도 굉장히 많답니다. 물론 그럼에도 독일에도 여전히 뭐 편견은 있습니다. 세 번째, 수평적인 인간관계. 공장에 가면 사장부터 저 말단 직원까지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 나열의 신입 직원까지 모두 우리로 말하면 you, 너라고 다 그냥 코칭 다 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신입사원부터 사장까지 다 같이 의견 제시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문화가 꽤 있다고.
사장 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말로는 좀 이상한데 독일에서는 그냥 네. 두라고 하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렇군요.
굳이 높임말로 억지로 섞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호칭으로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 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나 기술직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독일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의 정규직이나 철강 공장 노동자가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지도 않는데 오히려 존경받거나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쓰레기 청소부 공무원인데요.
네.
쓰레기 청소부도 하대받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과 임금이 비슷하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북한 동포분들이 이 내용을 네.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사실 네.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독일의 사례를 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게 더 훨씬 이해가 되거든요. 독일의 경제 발전까지 오늘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독일 이야기 이어가시는 거죠?
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대표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치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사랑해 이 말밖에.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면 동물도 친구가 됩니다. 2017년 10월 네덜란드 아른헴의 로얄 버거 동물원. 이곳에는 침팬지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 서식지의 암컷 족장이었던 침팬지 마마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극도로 쇠약해진 마마는 건초더미 위에 기운 없이 누워서 일체의 먹이를 거부했습니다. 수의사들이 주는 음식과 물까지 거부하며 그저 조용히 죽음을 맞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생물학 박사 잔반 후프 교수였습니다. 그는 침팬지 마마와 함께 동물원의 침팬지 서식지를 일군 사람이었죠. 마마와는 40년 지기 친구 사이기도 했는데요. 죽음을 앞둔 마마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던 겁니다. 마마는 눈앞에 나타난 친구를 알아보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내 후프 교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곤 놀라운 행동을 보였는데요. 후프 교수에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반가움의 표시로 꽥 소리를 내며 기쁨의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침팬지가 동료를 달랠 때 흔히 사용하는 위로의 몸짓이었죠. 조금 전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던 마마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마마는 옛 친구와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물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교감을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겠죠.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면 소중한 친구가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장나라 정태호가 함께 부른 비 해피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